안녕하세요. 당고할 당신이 고통을 알아의 김홍덕 목사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사실 고통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어떤 고통은 이유를 묻는 순간 더 깊어지기만 하고 어떤 고통은 말하는 것조차 또 하나의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통에 대해 굳이 이론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규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 고통을 지나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통이 이끌고 간 종착역이 어디인지 듣고자 합니다. 과연 고통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만 하는가? 아니면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와 오히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듬는 상처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는가? 오늘 이 질문 앞에 함께 서보겠습니다. 오늘 당구할 이 시간은 단순히 한 사람의 어두운 사연을 듣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려는 것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고통, 그 고통이 몸과 마음 그리고 신앙에 남긴 깊은 흔적,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지나도록 결코 그를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손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9년 동안 친부에게 성폭력을 당해야 했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말할 수 없었고 도망쳐도 다시 붙잡혔으며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긴 어둠의 시간을 지나온 한 사람이 이제는 상처입은 이들의 곁을 지키는 심리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상담사님의 이야기와 간증을 접하게 되었고요. 새롭게 하소서를 비롯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미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사연이지만 미주 복음 방송 청취자분들과도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상담사님께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김영서 상담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상담사 김영서입니다.
감사합니다. 피곤하신 가운데 저희들을 위해서 시간 내주신 상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상담사님이 겪으신 고통을 되새기는 것조차 쉽지 않고 다시 말로 꺼내는 것 또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 역시 상담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몇 번이나 덮어두고 또 한숨을 쉬고 때로는 욕까지 막 뱉어야 했을 만큼 무겁게 다가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이유가 단지 과거를 말하기 위함이 아니고 어둠을 지나 새로운 빛 가운데로 나오신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같은 아픔 속에 있는 분들을 돕고자 하는 사명감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또 이 사회 가운데 성폭력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 죄악인지도 알리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회복과 사랑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용기와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질문 드립니다. 친부로부터 받은 성폭행이라는 문제를 사회에 고발하여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목소리를 내시기로 하고 책을 내셨는데요. 그 책의 이름이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제목인데 내용은 또 슬픕니다. 그러나 책의 부제가 어느 성폭력 생존자의 빛나는 치유일기로 되어 있는데요. 생존자, 빛나는, 치유라는 이 단어가 묘한 조합을 이루어 있어서 일기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는 듯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일기가 오래전에 공개되었는데요. 이 일기 복귀하고 싶지 않은 장면이 대부분이지만 오늘 사회에 고발하기 위해 이 시간을 마련한 만큼 또 그만큼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하나님을 아주 어릴 때부터 믿었는데 그저 교회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아빠가 목사였고 그런 목사인 아빠가 저에게 뭐 성폭력을 하고 그리고 엄마 사모인 아내를 정말 끔찍하게 때리는 모습을 아주 어릴 때부터 계속 보고 자라면서 겁에 질려서 살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엄마를 어렸을 때부터 때리는 걸 많이 보고 자라던 제가 주일날이면 그 목사 로서 가운을 입고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하는 걸 보면 정말 저는 제일 힘든 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있는데 이럴 수 있어?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고 하나님이 참 원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오빠도 그렇고 남동생들도 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들이 떠난 이유를 이해가 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맞는 장면을 볼 때는 좀 굉장히 겁에 질려서 엄마가 맞을 때 뭔가 이렇게 도와주거나 이러지 못했던 그 무기력함이 제 안에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빠가 저를 성폭력하고 또 저희 남자 형제들도 때렸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맞는 걸볼 때면 굉장히 사람을 때리는 것만큼 전혀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그 모습을 계속 보니까 제가 성폭력을 당할 때조차도 어떤 느낌도 있었냐면, 일단은 성폭력도 안 당했으면 좋겠지만 맞지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다가 기절하기도 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울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러다 바보 되면 어떡해요? 머리를 너무 많이 맞아서 이러다 바보 되면 저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막 울고.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은 지금 생각해도 사실은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상담사님이 시작한 이야기만 듣고도 우리 청취자들이 너무 충격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9년 동안 반복되었다는 사실에다가 그 가해자가 친아빠라는 사실, 거기다가 목사라고 하는 사실. 듣기만 해도 좀 고통스럽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런 긴 고통의 터널을 드디어 이제 빠져나와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된 것도 참 감사한데요. 오랫동안의 그 구조적인 고통이 영서를 어떻게 파괴하고 무엇을 무너뜨리게 되었나요? 그리고 그 고통이 준 트라우마 역시 얼마나 오래가는 것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참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지난 한 고통의 과정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여야 오늘도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좀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묻습니다.
저는 그 피해를 당하는 동안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할 수 없었고,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았던 시간이 9년이거든요. 일단 그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까지 제가 당하는 그 성폭력에 대한 것도 이름도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왜냐면 강간이라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에게 길거리에서 밤늦게 당하는 일이 강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집에서 나의 아빠에게 당하는 일은 이건 뭐지? 라는 질문이 있었고,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하면서는 하나님, 이 악한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라는 기도를 계속 하기는 했지만, 이걸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어서, 학교에서도 친구를 진짜 깊이 사귀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그리고 애들이 막 얘기하면, 자기들 고민 얘기하면, 그건 이렇게 듣고 있고, 뭐, 근데 10대들의 고민이라는 게 되게 뻔하잖아요. 뭐, 점수, 뭐 아니면 누가 좋아,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걸 이야기하면, 하나도 이제 그 어려움에 공감이 되지 않고, 왜냐면 나는 너무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진짜 10대 소녀들의 그 풋풋한 고민을 들으면 저는 그때 저게 무슨 고민이라는 거야 이러면서 속으로 그냥 내건 아무도 몰라 이러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너는 무슨 표정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예수 같냐?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진 사람 표정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오, 선생님이 나한테서 뭐가 보이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그런 표정에 아무 말도 못하고 누군가에게 자기 속내를 전혀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면 좀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주 복음방송 청취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뭐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저분이 네.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침착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길 것 같아서 이것은 좀 오래된 일이어서 지금 그 과정을 다 소화하고 지금은 또 커리어 상담사로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침착하게 나눠주실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럼 시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집을 이제 가출하고 그 가해자로부터 도망 나온 게 1994년이거든요.
그러면 좀 우리 청취자들도 지금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실 맞아요. 수 있을까 생각됩니다. 아니면 처음엔 지금 굉장히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좀 마음이 무거웠을 것 같아서 제가.
네. 근데 그렇죠. 그때 초등학교 5학년짜리 꼬마 아이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혼자 속으로 끙끙 알면서 살아왔던 그 아이가 처음 나와서 이야기할 때는 그럼요. 제가 그때 대학교의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처음으로 도움을 청해봤던 건데 진짜 말을 잊지 못할 정도로 꺼이꺼이 울면서 했어요.
자, 고통의 네. 현장을 빠져나오는 방법이 탈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네. 여러 번 탈출 시도 매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아요. 마지막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대학만 가면 이제 집을 공식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말이죠.
네.
그런데 어우 정말 제가 이 질문을 하기도 진짜 마음이 안 좋은데 수능 전야에도 고통을 당하셨다고요? 수능 전야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를 수능 전날 이제 수능 보는 학교 시험장 근처에 호텔을 얻어서 거기서 이제 재우고 그 다음날 수능을 보게 하려고 데리고 갔는데 그날도 또 성폭력을 하려고 하는 의사를 표현해서 제가 이러면서 이렇게 되게 짜증난 표정을 거울로 이렇게 비친 거예요. 화장실에 이게 제가 이게 거울로 비치니까 그때부터 밤새도록 저를 때렸어요. 밤새도록. 그냥. 네가 말이야? 뭐 이러면서 너가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아? 너 내가 내일 수능 보게 하나 봐라. 이러면서 정말 밤새도록 뭐 저를 들어서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모서리 같은데 가고 모서리 같은데 맞으면 온몸에 전기가 찌릿찌릿 오고 제일 무서운 게 이제 그 허리띠를 풀어서 때리고 근데 이제 제가 밤새 맞으면서 너무 진짜 정신줄을 놓고 싶고 너무 아프고 허리띠로 맞는 거가 정말 제가 그래서 제 책에다가 아프다라는 표현만 그냥 한 장을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냥 아프다 말고는 기억나는 게 없다.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데 수능 전야에 어떻게 그런 폭행을 밤새 내내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그 가해자 그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대학 보내줄 네. 마음은 과연 있었던 건가요? 무슨 생각으로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때리면서 넌 내일 수능 못 봐. 이런 협박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고서는 갑자기 그 사람이 저녁 때 나가서 치근만두를 사왔어요. 치근만두. 그러고서 자기는 음식 냄새가 나는 걸 보니까 나를 그렇게 때리고 가서 밥을 먹고 온 거예요. 저는 그 만두를 안 먹고 싶은데도 또 먹으라 그러면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맞아. 아침이 될 때까지 진짜 잠을 못 자고 그냥 저는 맞고 이렇게 온몸을 이렇게 웅크린 채로 구석댕이에서 밤을 지새우고 그 사람은 저를 그렇게 밤새도록 때리고 피곤한지 쿨쿨 자고 코 골면서 그러다가 아침이 되니까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그때도 계속 이랬어요. 내가 너 학교 뭐 시험을 보게 하나 봐. 뭐 이렇게 말은 하고서는 딱 탔는데 택시를 탔는데 택시에서 진짜 라디오 방송이 그런 게 나온 거죠. 수능 날이니까. 부모님들 뭐 이제 아이들 수능 시험 보러 가는데 잘 보고 오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택시기사랑 다 있는 데서 제가 울면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냥 제가 계속 눈물을 삼키면서 시험장에 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수능 보는 내내 계속 울었어요. 계속 눈물이 계속 시험지에 떨어지고 시험지에 진짜 눈물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시험 보고 쉬는 시간 됐는데 친구들이 이제 몇 명이 같은 학교 친구들이 있었는데 야 나도 어려워 나도 시험 어려워 이런 와 진짜 미칠 것 같았어요.
문제가 어려워서 운줄 알고.
내가 그렇게 밥맛이 낸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내가 이런 상황에서 시험 본다고 앉아 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근데 그 가운데도 우리 영서 씨는 정신줄을 놓지 않았나 봐요. 그래도 성적이 잘 나와서 대학 진학할 수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되게 억울하고 좀 서운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 정말 그냥 괜찮은 부모 만나서 그냥 살았으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네.
자, 나는 말할 수 없었다. 이렇게 영서는 계속해서 독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침묵하게 만드는 고통의 구조, 우리는 이것을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서 씨를 침묵하게 만드는 그 고통의 구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전설의 고향을 보고 자랐거든요. 네, 근데 전설의 고향에서 보면 맨날 여자 귀신들이 되는 사람들 보면 이제 뭐 몹쓸 짓을 당하기 전에 자기 심장에 칼을 자기가 꽂고 죽거나 아니면 그러니까는 뭐 은장도 있죠. 은장도로 찍어서 죽거나 아니면 낭떠러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거나. 그래서, 몹쓸 짓을 당하느니 죽어야 돼. 이런 것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보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잘 몰랐는데, 저희 이제 외할머니가 되게 제가 신앙의 어떤 멘토 같은 분인데, 그런 이야기 해주셨었거든요. 어린 나이엔 그 얘기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무슨 소녀들을 그렇게 막 끌고 가서 일본군들이 그렇게 막 성노예로 사용했다는 것도 어렸을 때 처음 들었고, 그리고 그러지 않으려고 나같이 어린애의 나이에 결혼도 한다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어린 시절에 들으면서 그때 우리가 그런 걸 역사에서 잘못 배웠을 때니까, 초등학교 때니까. 그런데 저는 당했잖아요.
맞아.
그 일을 당하고 그냥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책감도 들고 부끄럽고, 죽어야 되는데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자살 시도도 여러 차례 했었어요.
그런 사회의 그 암묵적인 폭력이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그 시대의 사고의 구조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당하는 그 아픈 사람들의 마음, 인생이 무너뜨려지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는 우리가 한번 반드시 짚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도 그런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정조에
맞아요.
대한. 네. 그리고
정조.
여자아이들이 몸 조심해야 돼. 뭐 이런 식의 말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는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수련회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자애들이 잘못하면, 그러니까 옷을 짧게 입고 다녀서 너네가 성폭력 당하는 거다. 여자애들 니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다. 남자들은 눈이 약하니까 니네들이 조심해서 형제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저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그러면 악의 원흉인가? 내가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어떤 원흉인가? 그래서 내가 죽어 없어져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정말 어리니까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율배반적인 현상인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는 사람이 오히려 죄책감과 수치감 이런 것을 더 느끼게 하고 오히려 책임이 있다고 떠 미는 이 사회적인 압력, 고통이 더 큽니다. 근데
그리고 가해자는 되게 당당해요.
당당하고
죄책감 높고 당당하고 피해자한테 협박하고 말하면 죽여버린다 그러고.
근데 이제 그 상담사님도 경험하신 것처럼 이런 사회의 싸늘한 인식이 피해자를 오히려 동조자라고 낙인을 찍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너도 동조한 것 아니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 손가락질입니까? 저도 너무 충격이었던 게 어떻게 기독교 상담 교수가 이렇게 큰 아픔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오히려 그때 엄마 아버지를 그 현장에 불러들여가지고, 지금 막 탈출을 시도한 그 딸을 다시 잡혀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 장면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왜냐면 그 어린애가 얼마나 절박해서, 그러니까 모범생이었고, 그래서 가출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살던 애가 진짜 큰맘 먹고 가출한 거거든요. 큰맘 먹고 가출해서 나 진짜 이렇게 살다 죽겠다 싶어서, 그때 살던 경기도 어디, 중소도시에서 서울 강남까지 막, 간 거예요, 혼자. 근데 그때 어린 마음에는 되게 무서웠어요. 이러다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어떻게 큰일 나면 어떡하지? 막 이상한 사람들한테 납치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찾아가서 처음으로 인간 사람에게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엄청 많이 울고, 울다가 탈진할 정도가 됐는데, 교수가 저보고, 잠깐 너 옆에 방에 가서 쉬고 있어라. 이래놓고, 저는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드니까 잠깐 까무룩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밖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려서 제가 깼어요. 그리고 내려가 봤더니 아빠가 차딱 대놓고 기다리고 있고, 아빠라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다시 집으로 실려가고, 그날 엄청 많이 맞았고, 그래서, 기독교 상담 쪽은 아주 내가 찾아보지도 않을 거야, 이랬는데 제가 기독교 상담 전공하고 있네요. 그 여자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 여자 교수는 저를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저희 엄마가 그때 저를 비난하면서 했던 말이, 야, 그 교수도 그러는데, 네가 9년 동안 말하지 않은 거 보면, 그 어린애가 걔도 즐긴 게 아닌가 싶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여자 교수가 저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런 얘기도 엄마한테 했단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하는 기독교 상담은 제가 수업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예. 네. 하나도 안 들리고, 너는 너네 아빠한테 당하면 즐길 수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수업 시간이면 앉아 있으면 진짜 열불이 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수업을 도저히 들을 수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신문 들고 들어와서 맨 앞에서 일부러 신문 읽고 잡지 읽고 너의 수업은 내안 듣는 걸 내가 적극적으로 티를 낼 거야. 막 이런 저의 어떤 분노의 표현을 그런 식으로 어린아이니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엔 이제 저희 외할머니도 저를 위해서였겠죠. 근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근데 그 당시면 이런 심리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회나 교회가 권하는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스스로 말 꺼내긴
맞아요.
너무 힘들었을 텐데요.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상담사님 너무 용감하다고 생각한 게 고통 속에서 밀려나가지고 그 튕겨져 나가서 고백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하고 아니면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인생이 막 짓밟힌 채로 살아가는데 아유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빛 가운데 나오셔서 이 사역까지 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겠죠.
요즘 이대에 계시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유성경 교수님이란 분한테 지금 교육 분석이라는 걸 계속 받고 있거든요. 개인 상담 같은 건데 상담자들도 상담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분도 이제 크리스찬이시고 이런데 저를 보면서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정확해요.
케이스
그래요.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 너무 멀쩡하게 자기의 기능을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는 상담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게
그것도 좀 그런 과정을 겪고 이 일을 주님의 일을 하신다 해도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좀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전히. 근데 우리 상담사님 보면 아주 즐겁고 이렇게 티없는 모습이 너무
아, 맞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그거는 교회 다닐 때도 친구들한테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랬구나.
이런 거 있는 걸 모르는 친구들이 이제, 야, 넌 진짜, 어우, 고생을 안 해고 자라가지고 이렇게 눈치가 없냐?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들으면서 자랐는데, 제가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이거 내 속을 알아?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속으로 좀 화가 났었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쭉 들고 나서, 아, 이것도 은혜다.
귀한 자산이죠,
감사하다.
또.
예, 네, 고생하고 자랐는데, 고생한 티도 나봐요.
아이고.
근데 저는 하나님이 약간 지은 어떤 저의 성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는 하나님이 진주처럼 맑게 이렇게 지은
아이고.
사람이어서 아무리 이렇게 진흙탕 속에 너네 아빠 같은 진흙탕 속에 있었어도 이렇게 하나님이 널 꺼내서 그냥 물로만 이렇게 씻어도 영롱한 그 빛을 바라는 진주 같다고.
그 표현이 딱 맞네요.
네.
지금 제가 봐도 얼굴에 참그 아주 영롱한 빛을 보는 것처럼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오늘 인터뷰하는 것도 너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친부로부터 9년 동안이나 성폭행을 당해왔으나 지금은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심리 상담사로 일하고 계신 김영서 씨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되겠습니다. 김영서 씨가 쓴 책에 나오는 데이빗 그리피스가 쓴 힘과 용기의 차이란 글을 소개합니다. 김영서 씨가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기 위해 가졌던 용기에 조용히 손을 모읍니다. 힘과 용기의 차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힘이, 방어 자세를 버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져주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의문을 갖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힘이, 전체의 뜻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는 힘이, 자신의 고통과 마주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학대를 견디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그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홀로 서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기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힘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힘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용기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고통을 알아 단고아의 김홍덕 목사입니다. 다음 주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십시오.